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면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질문이었고 또 지금까지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반복하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2000년 전에 갈릴리 나사렛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도 당내 사람들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는 양극단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처럼 다양한 칭호를 받은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 당신은 미친 사람이다. 예수님의 친척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당신은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탐식가이며 음주가다. 당대의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말이었습니다. 당신은 로마의 평화인 팍스 로마나를 방해하는 정치 선동자다. 당대의 정치적 권력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 모독자다. 당대의 종교적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한 비난의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 반대되는 모습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라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의 선포였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 군인으로부터 받았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 당신은 세상의 소망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억압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 무엇이라 예수님의 앞에 고백할 것입니까? 예수님만큼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분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당신은 정치혁명가야. 당신은 고독한 명상가야. 당신은 기득권을 뒤집어 엎는 과격한 반동분자야. 당신은 삶의 현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야. 당신은 자도취적인 마법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당신은 영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신비한 지도자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을 표현한 도덕가이며 당신은 윤리적인 성인이야.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붙여놓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의 삶을 사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는 전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의 피부색이 어떠한지, 그의 눈동자의 색깔은 어떠한지, 그의 키가 몇 센치나 됐는지, 체격은 아주 건장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어느 기록도 성경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 스스로도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말을 가능하면 아끼고 대답하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당대의 사람들, 민중들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너희들은 나를 경험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봐라. 나를 좀 조사해봐라. 나를 시험해봐라. 나를 만나서 나를 경험해라.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직접 파악하고 결정해봐라.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매일 질문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은 예수, 그분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오는가? 그것이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상의 위대한 이 인물들을 알고 있습니다. 공자와 석가모니와 소크라테스, 세상에서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이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 우리가 존경할 만한 스승들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그러면 뭘까요? 예수님은 스승이십니다. 그러나 늘 스승 그 이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환하게 비치는 분이셨습니다. 일종의 도덕가이시고 윤리가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존경하는 도덕자 그 이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계시와 하늘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대헤롯 왕이었던 이 왕이 판이라고 하는 신전을 그곳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빌립이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기리면서 아우구스투스의 가이사와 자기 이름인 빌립을 함께 집어넣어서 이름을 따서 세운 곳입니다.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고 황제 숭배가 있었던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진짜 주님은 누구냐? 지상의 왕인 카이사, 이 시저와 하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맞대결하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2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야, 세상 사람들, 민중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하느냐.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대답을 먼저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세례요한입니다. 죽었던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나셔서 세상의 심판과 정의를 선포하시는 예언자이십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당대에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물리쳤던 그 용기 있었던 엘리야와 같다고 합니다. 아니,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며 애썼던 예레미야를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러한 대답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녔지 않느냐? 내가 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너희들은 듣고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무슨 마음을 품고 나를 따랐느냐?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너희들이 나를 따랐느냐? 하고 다시 묻는데 3인칭의 질문에서 2인칭의 질문으로 바꾸시면서 묻습니다. 29절을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3인칭에서 2인칭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물건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로 묻는 것입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히운트에스에서 이히운트두라고 하는 것,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나와 너라고 하는 관계가 물질의 관계를 뛰어넘는 인격적이고 대화적이고 서로 아우르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와 같이 대답을 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칭이라고 하는 것은 구경꾼의 대답은 아닙니다. 네가 네 실존을 걸고 대답해보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걸고 대답해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네가 내놓을 수 있느냐? 나에게 모든 것을 다 그 속에 쏟아부을 수 있느냐? 이것은 존재 그 자체가 대답 속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타인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우리의 지성만, 이 머리만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내 삶을, 내 실존을, 내가 갖고 있는 내 감정을, 내 지성을, 내 감성과 의지를 다 바치면서 신앙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의 소중한 네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신앙이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경꾼에게는 용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을 그 속에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신앙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물음인 것입니다. 네 신앙은 어떠하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친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복음으로부터 내가 나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 어려운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속에서부터 듣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아니 이제는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신앙 이야기로 바꿔질 때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전율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어머니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될 때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젊을 때 방탕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기도가 어거스틴에게 해당되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어느 날 아이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성경을 펴서 회심했을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 넘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 고백이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들어오면서 그는 어머니의 믿음과 어머니의 기도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타락과 끊임없는 지성적인 물음과 인생의 수많은 쓰라린 경험과 실패와 낙담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그 어거스틴의 그 모습을 보면, 참회록을 읽어보면 아, 머리에서부터 있었던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가끔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너 언제 예수 믿을래? 너 어떻게 예수를 믿을래? 그러면 어거스틴을 아는 청년들이 믿기는 믿겠는데 어거스틴처럼 믿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을 때 좀 놀다가 젊을 때 방황하다가 젊을 때 타락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시면 어거스틴처럼 회심할 수 있겠지 않는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대답한 것이 있었습니다. 얘야, 어거스틴이 아무나 되는 줄 아느냐? 네가 젊을 때 방탕의 길을 가다가 지금도 감옥에 처박혀서 인생을 끝맺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네가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내게 다가올 때,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하면서 우리를 초청할 때, 바로 그때 결단하는 거다. 그때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거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부르고 있구나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란다.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에 번역에 주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의 헬라어 원어에는 당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을 당신이라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은 you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위인이나 단순한 영웅이 아니라 윤리적인 이상가가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영감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고난을 얘기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그 다음에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셸던 베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책 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믿기로 결심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믿기로 결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정이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다. 나는 의심을 품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 단 의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할 따름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주 역설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믿게 되면 의심이 없어진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어도 의심이 있습니다. 의심하면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의심이 더 크면 계속 의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보다 믿음이 더 크면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토마스 모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너무 쉽게 발견했다면 아마도 당신이 찾던 하나님은 아닐 것이다. 당신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진짜 하나님은 아니고 가짜 하나님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 복종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완전하게 자신을 드리는가에 비례해서 그분을 알게 된다. 그분을 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행동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거다.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그분을 분명하게 보려고 기다리는 자들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조차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볼 때까지 내가 꿈쩍 않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와 생명을 찾기 위해 잠깐 무신론에 머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무신론은 인생 파멸인 것입니다. 나태한 무신론은 생각의 게으름에 소산 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심하면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의심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부딪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펴서 읽겠습니다. 당신이 진리면 계속 나가겠습니다. 당신이 생명이면 계속 나가겠습니다. 당신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면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과 진리가 아니면 언제든지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신앙이란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으로부터 내 신앙으로 전환되어지는 그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언하는 것,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 그것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내가 결단한 하나님으로, 내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 신앙도 그랬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믿음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때 보네프의 글이 제게 떠올랐습니다. 믿으면 행동할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안 생기면 거꾸로 해봐라. 행동하면 믿게 될 거다. 저는 그때부터 신앙의 행동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다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때부터 믿음이 제 안에 생겨졌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진리입니까? 당신이 생명이십니까? 당신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십니까?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소중한 분인 것을 깊이 알게 됐습니다. 필립이 안시의 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면서 의심과 고통을 가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우리의 신뢰란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우리 속에 있는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늘이 내게 주시는 하늘의 평안,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누구로 다가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인생 최대의 우리의 삶을 가름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삶의 전환점입니다. 그동안 나만을 중심으로 살았던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바꿔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해석학적인 전환입니다. 일종의 나의 사고와 판단의 전환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진리와 길로 오셨습니다. 평안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린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출발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때부터 우린 플러스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작도 안 되면 예수 믿으면서 불안해하고 예수 믿으면서 두려워하고 예수 믿으면서 움츠러들고 예수 믿으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새로운 플러스의 삶의 이 자리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서 예수 믿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도망가려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비겁해졌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휩싸며 우리를 그렇게 추락시켰습니다. 우리 다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예수님이 정말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신가? 예수님 안에 진리와 생명과 평강과 은혜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에게 내 전적인 것을 맡기는 신앙의 용기를 갖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